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한국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가 22일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 충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A씨 시신은 현장에서 바로 화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A씨의 월북 시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충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이 사건과 관련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이번 사건이 충격적이라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취임 후에 처음으로 오늘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한일 관계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이 통화에서 한국인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양국 관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강제징용과 관련해 양국 입장에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함께 찾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스가 총리가 한국 측이 일제 강점기 징용 판결을 둘러싼 문제 등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한일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결과를 연방 대법원이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최근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을 대선 전에 상원이 인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 문제 등을 들어 대선 결과의 합법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연방 대법관 9명이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6일 새 연방 대법관 지명자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공화당 지도부는 상원에서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성향 여성 판사들 가운데 한 명을 신임 대법관에 지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벨라루스에서 어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 취임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 수천 명은 이날 수도 민스크 시내 거리를 막고 경찰과 맞섰습니다. 이에 복면한 경찰들이 물대포를 사용해 시위 진압에 나섰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날 사전 통지 없이 전격 취임했습니다. 취임식이 알려지면 시위가 벌어질 것을 우려한 조처입니다. 한편 벨라루스의 국영 벨타통신은 루카셴코 대통령 취임식이 이날 정오부터 민스크 시내 대통령 관저인 독립궁전에서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취임식에는 수백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루카셴코 대통령은 여섯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쿠바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연방 재무부가 미국 시민이 쿠바산 럼주와 시가 등을 들여오는 것과 쿠바 정부가 운영하는 호텔에 머무는 것을 금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처로 미국 시민들은 쿠바 안에서는 럼주나 시가를 살 수 있지만 이를 미국 안으로 반입하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현재 쿠바 정부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호텔은 43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플로리다에 많이 사는 쿠바계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플로리다는 이번 대선에서 경합주 가운데 하나로 대선 승리에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 뒤에 대쿠바 제재를 속속 복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2035년부터 가솔린으로 움직이는 차량 판매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이달 초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미국 내 많은 지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고 화석연료를 쓰는 차량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어제 회견에서 새로운 가솔릭 동력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계획에 다른 주 정부들도 동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4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은 북한군이 서해상에서 남측 실종자를 사살하고 불태운 데 대해 만행이라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에 종전선언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우세한 가운데 미국 하원의 관련 결의안이 추진에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유엔 내 활동 내용을 소개하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안보리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에 가끔 구름 많고 함경남북도는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3도에서 16도, 낮 최고 15도에서 2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2 내지 4m, 서해 앞바다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군이 서해상 남북 접경 지역에서 실종된 한국 측 공무원을 북측 해상에서 사살한 뒤에 시신을 불에 태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행위를 만행으로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24일 만 7살의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 A씨가 서해 남북 간 접경 북한 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뒤 불에 태워졌다고 밝혔습니다.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한국 측 해역인 소연평도 남방 2km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22일 오후 3시 30분쯤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의해 북한 측 수역인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올라탄 채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 측 선원이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A씨로부터 월북 진술을 들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6시간이 지난 오후 9시 40분쯤 북한군이 단속정을 타고 와 A씨에게 총격을 가했고 총격 직전에 해군 계통에 상부 지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군은 이어 오후 10시 11분쯤 자기 측 해상에서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으며 이런 정황은 연평도 감시 장비에서 관측된 북한 측 해상의 불빛으로도 확인했다고 한국 군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의 이 같은 설명은 감청 장비 등 각종 시긴트, 즉 신호정보 수집 수단들을 통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23일 오후 4시 45분 유엔 사령부를 통해 북한 측에 전통문을 보내 실종 사실을 통보하고 이와 관련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24일 국방부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행위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청와대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조치를 강력 촉구했습니다.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처장은 24일 NSC 상임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할 의사도 없는 한국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북한군의 행위는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실종 당일인 21일 A씨는 어업지도선을 타고 해상 근무를 하다가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30분쯤 선내 신발만 남겨둔 채 모습을 감춰 다른 선원들이 해경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A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씨가 구명조끼를 입은 채로 부유물에 올라타 북한 측 해역에서 발견된 점, 선박에 신발을 벗어두고 간 점, 북한 측 발견 당시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됐기 때문이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북한이 국경을 넘어온 한국 국민에 대해 일단 조사 후 처리해온 기존 방식과 사뭇 다른 이번 행태에 대해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과민한 대응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의 박형중 박사는 북한이 지난 7월 월북한 개성 출신 탈북민에 대해 신종 코로나 확진자로 의심된다며 월북민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전방 군부대 간부들을 처벌한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중 국경 지역에서 월경자에 대해서 총격하라라는 지시는 뭐 한 달 정도 사이에 이미 발령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다음에는 저번에 개성으로 갔던 탈북자 같은 경우 보면은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정치국 회의까지 열어가지고 한 거가 있는 거 보면은 일단 북한 당국 자체로서는 이 국경을 봉쇄하는 문제에 대해서 히스테리 비슷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은 또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장기 교착 상태를 풀어보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큰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알려지기 바로 전날인 23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는데 북한에 대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여론 악화가 불가피해지면서 추진력을 갖기 힘들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입니다.
북한이 만약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든지 아니면 적반하장으로 한국을 비난한다지 하면은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이 간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이미 한국 정부 입장은 그 국방부 발표에 나와 있네요. 일단 한국 정부 들어서서 만행이라는 얘기 처음 나왔거든요. 그만큼 강력한 입장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한국 정부도 이 입장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라는 거고요.
한편 한국통일부는 24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한 측과 연락할 수단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이 지난 6월 한국 내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을 차단하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데 따른 겁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전날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단합된 대응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노력에 있어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북한에 대해 단합된 대응을 하기 위한 긴밀한 조율에 전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이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에 종전선언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2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또다시 한반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2월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 비핵화 협상과 남북 대화가 모두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의회에서도 지난해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미 의회에선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후 논의될 수 있는 사안으로 거론되었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선 당적을 막론하고 종전선언이 비록 정치적 선언일지라도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 이후에 논의할 수 있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외교위원회 소속의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 의원은 앞서 VOA에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경우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완벽하게 타당하다며 종전선언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If there is progress in denuclearization, it'd be perfectly reasonable for there to be a declaration at the end of the war.
군사위원회 소속의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 의원도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종전선언을 논의할 수 있고 또 종전선언을 위해선 38선 인근 북한의 도발적인 병력 배치 문제도 함께 제기돼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관점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And I think there's also the issue. Remember, all the provocations...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선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진보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이라는 꼬리표를 여전히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로칸나 하원 의원이 지난해 2월 하노이 회담 직전 한국전 공식 종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할 당시 참여한 의원 19명 중 1명을 제외한 18명 모두 진보 코커스 소속입니다. 이후 현재까지 총 47명의 지지 의원을 확보했지만 여전히 진보 코커스를 넘어선 지지층을 넓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보 코커스의 대북 어젠다를 주도하는 칸나 의원은 앞서 VOA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김정은이 비핵화에 집중하게 할 수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 견인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 경제협력 사업 활성화 등을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Kim Jong-un. 칸나우는 지난해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을 의회가 매해 무조건 통과시켜야 하는 국방수권법안에 포함한 형태로 추진해 하원 본회의까지 통과시켰지만 결국 최종안은 포함되지 못하고 의결이 좌절됐습니다. 당초 칸나 의원은 올해도 국방수권법안에 한국전 종전선언 촉구 결의 조항과 예멘 내전 개입 중단 조항 포함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종전선언 관련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유엔 내 활동 내용을 소개하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안보리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유엔과 계속 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지난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독려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유엔 참여법 4조에 따라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19년 유엔 활동과 미국의 참여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대북 제재 관련 내용을 안전보장이사회 활동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제재에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석탄과 석유 제품 등 방대한 물품의 공급, 판매, 이전에 대한 엄격한 제한, 금지 품목 의혹과 관련해 자국 영해 내 선박을 나포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2019년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북한에 제공하는 중대한 수익을 고려해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국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6월 프랑스, 영국 등과 함께 유엔 회원국들의 서한을 보내 북한 해외 노동자의 본국 송환 등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회의 등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미 국무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중국과 러시아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이 지난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1718위원회의 제재 대상 지정을 위해 기관과 선박, 개인 등 15건을 지목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인권과 관련된 미국의 유엔 활동도 소개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이 아니지만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을 포함해 이사회 산하 독립기구에 계속 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종교의 자유 등 주제별 특별보고관들과도 관여했으며 유엔 총회에서는 일부 국가들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을 지지했다면서 이란, 시리아 등과 함께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해 12월 15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미국은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또 군사력 관점에서 각 동맹국들이 더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군사부차관보는 23일 아시아 역내 개별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국방에 더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apan needs to focus primarily on its own defense. Taiwan, South Korea, Vietnam, Philippines, etc. So
콜비 전 부차관보는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동맹 관련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본은 주로 자체 방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 타이완, 한국, 베트남, 필리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GDP의 상당 부분을 국방비에 꾸준히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군사력의 관점에서 각 동맹국들이 더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콜비 전 부차관보는 미국의 한국과의 동맹 태세가 매우 타당하며 높은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anks, Congressman. I think our posture and our alliance with South Korea makes a lot of sense. It's very valuable. We will need a presence there. It does need to adapt in light of the overriding importance on China.
이어 앞으로도 그곳에 미군의 주둔이 필요한데 중국의 압도적 중요성을 감안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틴 워무스 랜드연구소 국제안보 및 국방정책 담당 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아시아 역내 동맹국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ustralia, New Zealand, Japan, Korea, and our strengthen our ability to confront a range of threats, whether it is North Korea's growing nuclear weapons and missile program.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기타 동반국들이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이든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든 역내 위협에 맞설 미국의 역량을 강화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 그리고 우방이 서로를 어느 때보다 필요로 하는 시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워머스 국장은 또 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5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 시사가 수차례 이뤄졌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의 무리한 증액과 철군 암시를 통한 동맹관계에서의 마찰과 불확실성은 동맹의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를 주관한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초국가적 테러 단체 등 매우 복합적인 위협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rom rising China to belligerent Russia, Iran, North Korea, transnational terrorist groups, it is a very complicated threat matrix and one which I would submit we cannot possibly meet on our own.
이 같은 위협은 미국 혼자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은 한국, 일본 등과 강력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왔으며 이는 미국에게도 이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의 랜드 연구소가 국방 전략을 설계하고 시행할 수 있는 보드게임을 출시했습니다. 제한된 군사력과 자원으로 돌발 상황에 대처하면서 국방 전략을 관철시키는 이 게임에 북한은 미국의 4대 적국 중 하나로 등장합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군사안보 전문 랜드연구소가 22일 상업용 국방전략 보드게임을 출시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2018 국방전략 보고서를 작성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랜드연구소가 개발한 모의 전쟁게임을 일반에 공개한 것입니다. 헤제모니, 전략적 선택의 게임이라는 이름의 이 보드게임은 패권을 뜻하는 헤게모니의 영문 철자를 바꿔 피하다라는 뜻의 해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랜드연구소 측은 웹사이트에서 이 게임의 목적이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불확실한 상황을 피하는 것이며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드게임은 세계 지도가 그려진 판, 즉 보드와 군사력을 상징하는 모형, 행동 명령이 담긴 카드들로 구성됐습니다. 세계 정세를 설명하는 각본을 먼저 낭독한 뒤 게임에 참여하는 이들이 각각 전략을 짜고 자신의 차례가 되면 카드 등을 활용해 전략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게임 참여자들은 각각 미 국방부, 북대서양 조약기구, 유럽연합 등 아군인 청팀과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등 적군인 홍팀으로 나뉘어 행동합니다. 일부 지역 혹은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 게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는 가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실험, 이란으로의 미사일 선적, 중국의 미사일 기술 제공, 지도자 사망으로 인한 쿠데타 발생 등의 가상 상황이 제시됐습니다. 연구소 측은 게임을 통해 참여자들이 군 구조, 준비태세, 군 현대화 등을 어떻게 적절히 배치해야 미국의 국방 전략을 달성할 수 있는지 경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화 250달러로 책정된 이 게임은 정책기반과 국방대학, 연구소 등 국방정책과 전략을 다루는 민간기관과 개인이 관심을 둘 것으로 랜드연구소는 예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금융기관들이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상당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미국 회계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사이버 역량 제고를 위한 재무부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산하 회계 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약 108조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미 금융기관들이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 다양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계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실시한 업무 감사를 토대로 작성한 이 보고서에서 미국 금융기관들이 악의적인 행위자들의 공격 대상이 되기 쉽다며 실제로 상당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금융 부문 내 5개 사이버 위협을 명시하면서 미 정부 기관들이 과거 북한 해커들의 수법으로 지목한 사회공학적 접근 전술과 악성 소프트웨어인 머레어를 이용한 공격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회계감사원은 사이버 공격은 공공금융과 사금융 모두에서 일어날 수 있다며 2016년 2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예치했던 자금이 북한 해커들에 의해 탈취된 사건을 제시했습니다. 회계감사원은 북한 해커들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다른 아시아 국가에 있는 계좌로 자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 공격으로 약 8,100만 달러가 탈취됐다고 밝혔습니다. 회계감사원은 또 민간 금융기관의 보고를 인용해 국가의 지원과 지시를 받는 지능형 지속위협 그룹이 기반시설 파괴, 운영 방해, 정보 탈취 등 미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한 상당한 공격을 이어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와 사이버 보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협회가 정보 공유, 사이버 공격 모의 훈련, 지침서 작성 배포, 그리고 사이버 위험 교육 프로그램 실행 등 광범위한 위험 완화 노력을 통해 사이버 보안과 대응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계감사원은 특히 미 재무부가 금융 부문의 사이버 보안과 보건력 제고에 관한 노력 지원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재무부의 역할 확대가 여전히 필요하다며 국토안보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금융 부문의 사이버 위협 완화 조치의 내용과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이에 따라 조치 이행과 완료의 우선순위를 정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이행 조치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측정 지표를 포함해 2016년에 발표된 금융서비스 부문별 계획을 갱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계감사원은 재무부의 이런 조치가 보완돼야 금융 부문이 직면한 주요 사이버 위협에 맞서 충분한 대응 태세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스 지다겸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8월 무역액이 전달에 비해 크게 줄면서 두 달 연속 뚜렷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북중 간 누적 무역액은 약 20년 전으로 후퇴한 수준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8월 한 달 북한과 중국의 무역 총액은 전달보다 약 65% 감소한 2,583만 달러입니다. 중국 해관 총수에 따르면 북한은 이 기간 중국에 657만 달러어치를 수출하고 1,926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해 전달에 비해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경 봉쇄 조치를 취한 지 약 한 달 뒤인 지난 3월 무역액 1,864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이후 4월과 5월 각각 2,400만 달러와 6,331만 달러의 무역액으로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또 6월에는 9,680만 달러까지 무역액을 늘리며 상승 분위기를 이어갔지만 7월에는 무역액 7,384만 달러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이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지난 4월의 무역액 수준으로 되돌아간 상태입니다. 7월부터 북중 무역액이 계속 감소하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최근 북한 당국이 국경 봉쇄 조치를 강화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들은 BOE에 지난 7월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가 한층 강화됐다며 북한 당국이 외부 지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언론들은 국가정보원의 국회 현안 보고를 인용해 북한 내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위기감이 7월부터 고조돼 최대 비상방역 체제로 전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8월 북중무역에선 북한의 대중수입이 수출의 하락폭보다 크다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8월 대중수입액인 1,926만 달러는 7월에 6,586만 달러나 6월에 8,767만 달러에 비해 최대 7천만 달러, 즉 80%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국경 봉쇄 직후인 3월의 수입액 1,803만 달러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반면 8월의 대중수출액은 7월과 6월에 비해 각각 17%와 28% 떨어져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북한의 대중무역은 이미 국제사회 대북제재 영향으로 지난 2018년과 2019년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또 한 번 무역액이 급감하면서 북한 경제가 이중고에 처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에서 8월 북한의 누적 대중 무역액은 5억 1,035만 달러로 이는 2002년에 4억 5천만 달러 이후 최저입니다. 북한이 중국과의 1월에서 8월 무역에서 10억 달러 아래로 내려간 건 2004년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1월에서 8월 최대 무역액을 기록한 건 40억 9,700만 달러를 나타냈던 2013년이었는데 이는 올해에 비하면 무려 약 40억 7천만 달러나 많은 액수입니다. 다른 나라 상황과 비교해도 북한의 대중 무역 감소폭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8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무역액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6%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무역액은 70.1%나 줄어 중국과 8월 한 달간 무역 기록을 남긴 200여 개 나라 중 감소폭이 가장 큽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 대 교수는 2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감소폭이 베트남과 태국, 러시아 등 중국과 국경을 맞댄 다른 나라들보다 유난히 크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해관총서 자료에는 베트남과 태국의 8월 대중무역액이 전년도보다 오히려 높아졌고 러시아는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의 대중무역이 국경 지역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Of course, China has contiguous borders with many, many countries. I think it's tied with Russia as the most having the country with the most contiguous borders.
브라운 교수는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이 많은 나라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이들 나라들의 대중무역은 대부분 선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국경지대 인근의 중국 산업체들과의 교역에 집중하면서 무역도 열차를 이용한 형태가 가장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브라운 교수는 최근 북한이 국경 봉쇄 조치를 강화하면서 대중 무역 감소폭이 다른 그 어떤 나라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중국의 주요 전자 상거래 사이트에서 자주 검색되는 북한 상품은 대동강 맥주 등 주류와 화장품, 미술품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국 정부 산하 무역기구가 밝혔습니다. 북한 제품은 그러나 유통 경로와 기한 등이 모호해 안전성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산하 무역투자진흥기관인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산 주류와 화장품, 미술품 등이 중국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인 타오바오와 징동을 검색한 결과 저가의 배지에서부터 고가의 미술품들까지 여러 종류의 북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많이 검색되는 북한 제품은 주류로 종류와 가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가령 대동강 맥주는 병당 16에서 22위안, 미화로 2.3달러에서 3.2달러, 대동강 캔맥주는 32위안으로 미화 4.4달러, 대동강 봉황맥주는 병당 35위안, 대동강 평양맥주는 병당 25위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동강 평양소주는 24.8위안, 백화수 72위안, 백두산 들쭉술은 병당 67위안 등이었습니다. 코트라는 또 북한 의약품인 인증고가 한 봉에 65위안, 봄향기 화장품 한 세트에 240위안, 미술품은 유화 한 편당 최소 15,000위안, 미화로 2,200달러부터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 화폐 10장 세트가 32위안, 북한군 육군 휘장 세트는 2개당 75위안에 판매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쇼핑, 통신 판매 등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상행위로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판매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8년에 5,230억 달러로 전체 거래의 9.1%였지만 지난해엔 6천억 달러를 돌파했고 올해 2분기에만 판매액이 2천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4.5%가 급증했습니다. 시장 분석업체인 이 마케터는 지난해 전 세계 전자상거래 규모가 3조 5,350억 달러, 이 가운데 중국은 1조 9,347억 달러로 전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영국, 일본, 한국, 독일 순으로 전자상거래 규모가 큰 가운데 한국은 지난해 1,034억 달러로 세계 5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도 지난 2015년에 뒤늦게 국내 최초의 온라인 쇼핑몰인 옥류를 중앙행정기관인 인민봉사총국이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뒤 앞날, 광흥 등 비슷한 쇼핑몰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온라인 쇼핑몰은 인터넷과 TV 등 통신 판매가 활발한 국제사회와 달리 인트라넷이며 평양 등 일부 대도시에 시범적으로 운영될 뿐 대다수의 주민은 여전히 생소하다고 대북 소식 등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제품의 품질 수준이 낮아 온라인상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소비자들의 품질 평가가 이뤄지는 중국 등 국제 전자상 거래 시장에 진출하기엔 아직 한계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과거 북한산 화장품의 품질과 중국 내 판매 상황을 분석했던 한국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첨단 무기 개발은 하지만 북한 화장품이 퀄리티는 이게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말한다고 개선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직 해외 시장, 특히 중국 시장에서도 아직 큰 폭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은 보고서에서 북한 제품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전자상 거래에서 거래되는 북한 제품들은 전반적으로 정식 입점 업체가 아닌 개인이 사입한 제품을 소량 판매하는 것으로 유통 경로를 확인하기 힘들고 안전성 보장도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필요한 제품 정보를 확인하기 쉽지 않고 제품 상표 설명과 전자상 거래 사이트에 올라 있는 제품 속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견돼 안전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국제의료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는 지난해 대북 지원 활동의 주요 사업은 결핵치료였다고 밝혔습니다. 구호단체들은 계속되는 북한 당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로 활동에 제약이 따르면서 북한 내 결핵 환자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국경없는의사회는 23일 북한을 포함한 70개국에 대한 2019 국제활동 보고서에서 지난해 대북 지원 사업에 미화 166만 달러를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사업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건강관리 개선과 결핵 퇴치 사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결핵과 다진해성 결핵 환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지만 치료 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함경북도의 병원 두 곳에 실험실과 엑스레이 시설을 개선하도록 지원해 결핵 진단과 치료 향상을 도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국경없는의사회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함경북도 내 결핵치료와 관리사업을 위한 물품 반입에 대한 제재 면제기간을 내년 5월까지 10개월 연장받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따른 여행 제한과 국경 폐쇄로 물자 전달이 지연되면서 연장을 신청한 건데 당시 이 단체는 결핵치료와 관리를 이어가려면 물자 반입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 구호단체는 최근 북한 내 결핵 실태와 관련한 정보조차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단체는 23일 지난 7월을 기점으로 북한 내 결핵 치료제가 바닥날 것이라는 관측이 현실화했는지에 대한 BOA 질문에 여러 복합적 요인으로 북한 내 결핵 치료에 대한 최근 상황을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결핵치료약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고 환자들을 계속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중에 중단하면 약물에 내성이 생겨 치료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20년간 북한에서 결핵 퇴치 사업을 펼쳐온 이 단체는 매년 봄과 가을 두세 차례 평양과 개성 등의 진료소 20여 곳에서 600명이 넘는 결핵 환자를 치료해왔지만 올 1월부터 8개월째 대북 활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앞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 다니엘 워치 국장은 1월 말부터 시작된 북한 당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로 결핵 치료제 반입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지난 7월을 기점으로 치료제가 바닥날 것이라고 우려했었습니다. 대북 지원을 중단했던 국제협력기구 글로벌 펀드가 지난해 1년 반 만에 대북 지원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도 올 7월로 북한 내 결핵 치료제가 바닥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치료제 부족 우려 속에 인도가 지난 7월 100만 달러 상당의 항결핵제를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당시 평양 주재 인도 대사관은 북한의 의료물자 부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세계보건기구의 요청으로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에 특히 다진해성 결핵치료제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유엔 산하 결핵 퇴치 국제협력사업단의 루치카 디띠우 사무국장은 VOA에 1차 결핵 치료제는 부족할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글로벌 펀드의 자금 지원을 받는 다자내성 결핵 치료제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적어도 지난 봄에는 북한을 반입했어야 했는데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른 국경 봉쇄로 약이 전달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북한을 결핵 고위험국으로 분류하고 2018년 기준 북한의 결핵 환자를 13만 1,000명, 사망자는 2만여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세계 평균보다 4배 많은 것으로 북한 인구 10만 명당 80명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은 겁니다. VOA 뉴스 안소연입니다.
중국 정부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의정서 가입 38주년을 맞아 탈북 난민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VOA에 밝혔습니다. 국무부도 영내 국가들의 강제 북송이 아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퀸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 중국의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의정서 비준 38주년을 맞아 VOA에 보낸 성명에서 중국 정부는 탈북민 보호를 위해 자신을 비롯해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유엔 난민 기구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경을 넘어 중국에 들어오는 북한인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이들이 북송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 위험을 당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유엔 인권 기구들과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중국 정부가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의정서 고문방지 협약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북한인들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고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북송한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고문이나 학대에 직면한다는 게 광범위하게 입증됐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과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국제협약 당사국으로서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 강제 결혼 또는 다른 인권 유린의 위험을 막을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 1982년 9월 24일 난민 지위에 관한 국제협약과 의정서에 가입했지만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체포해 강제로 북송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인종과 종교,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조국을 탈출한 난민을 생명이나 자유, 고문의 위협이 있는 국가나 영역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도 23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해외 탈북민들의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북한을 떠난 북한인들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의 복지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은 채 미국은 영내 국가들의 국제 공약을 준수해 북한인들을 보호하고 강제 북송하지 말 것을 정기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인들이 한국과 미국 등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내 동반국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지난 3월에 발표한 2019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 가운데 중국 보고서에서 거의 두 쪽에 걸쳐 중국 내 탈북민들의 열악한 상황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공작원들이 중국에서 비밀리에 활동하며 북한인들을 그들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고 중국 당국에 구금된 북한인들은 석방 보장을 위해 뇌물을 주지 않으면 송환에 직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은 탈북민을 난민이나 망명신청인이 아닌 불법경제 이주민으로 간주해 다수를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다며 현지 기독교 선교사들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탈북민 단속을 더 강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난민 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가 없지만 베이징 주재 유엔 난민기구 UNHCR 사무소의 난민 등록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이들은 교육이나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언제든 추방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VOA는 유엔 난민기구에 중국 내 탈북민 보호 조치에 관해 질문했지만 23일 현재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관해 현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VOA에 다른 나라 국적 난민들에 관해 중국 정부가 제한적으로 UNHCR에 협조하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UNHCR이 적극적으로 탈북민 보호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개막된 75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을 탈출했다가 강제 송환된 탈북 여성들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광범위하게 학대를 받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회원국들의 탈북 남성과 탈북 여성의 서로 다른 경험과 필요를 참작해서 불규칙적으로 국제 국경을 넘는 북한인들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이들이 보호되고 송환되지 않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탈북지원단체들과 중국 내 소식통들은 앞서 BOA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탈북 경로가 막혀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러나 중국 당국은 계속 탈북민들을 체포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이 전염병 유입을 이유로 탈북민들의 송환을 거부해 체포된 탈북민들은 중국 변경지역 구금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골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과 같은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가 남아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은 민주적 가치 증진을 위해 다자간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새로운 개념의 타자 협력 체제 구축을 방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비영리 민간단체 민주주의연구소의 데릭 미첼 소장은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 등 아시아 지역의 민주적 가치 증진을 위해 미국과 영내 국가들 간 타자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와 미얀마 대사를 지낸 미첼 소장은 20일 하원 외교위 아태수위원회가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적 가치를 주제로 개최한 화상청문회에 출석해 아시아 지역 민주적 가치 증진은 단순히 미국과 중국의 일이 아니라며 아시아의 민주주의 세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대외정책에 외교와 안보, 개발에 더해 민주적 거버넌스를 핵심 요소로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는 향후 안정과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국제안보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 일본과 같은 영내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들과 외교 군사에 관해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민주적 가치와 책임, 투명성, 포용 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모든 영역에 통합시키는 것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각국의 국정 운영뿐만 아니라 국제실서의 기반이 되는 국제법치체제 운영에도 중요하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국제공화연구소의 다니엘 트와이닝 소장도 아시아 지역 민주적 가치 증진을 위한 다자간 협력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수단으로 새로운 개념의 다자협력체제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미국, 호주, 일본, 인도 등 핵심 4개국을 축으로 하는 집단 안보체제 쿼드 창설이나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3곳의 아시아 국가들을 추가로 포함하는 G10이 거론된 것처럼 아시아 지역 민주주의 국가들과 새로운 개념의 다자협력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날 청문회에선 중국,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 아시아 지역에서 민주적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인 테드 유호 의원은 아시아 지역은 여전히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가 집중된 곳이라며 북한과 중국, 캄보디아를 지목했습니다. 유호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 비난과 제재라는 대가를 치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세계 선진국 국민들은 유엔이 평화와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있지만 국제 문제 해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유엔이 자국 이익을 증진하는가라는 질문에 이념 성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여론조사 전문기관 퓨 리서치 센터는 21일 미국 등 14개 선진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제기구 UN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4개국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UN의 인권 증진과 평화 증진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국제 문제 대응과 일반 시민 요구에 대한 관심은 평가 8개 항목 가운데 가장 회의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 시민의 경우 평화 증진과 인권 증진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높았고 다음으로 경제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 등을 꼽았습니다. 국제 문제 대응이나 일반 시민 요구에 대한 관심 분야에서는 절반 정도만 긍정 평가를 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추세의 인식을 공유했지만 인식 정도에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회의적 평가를 받은 국제 문제 대응에서 이탈리아와 프랑스, 일본은 전체 평균보다 더 회의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또 일반 시민 요구에 대한 관심에서 스웨덴과 네덜란드, 호주는 전체 평균보다 긍정 평가가 높았지만 일본과 한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은 30% 안팎의 긍정도를 보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유엔이 자국 이익을 증진하는가라는 질문도 포함됐는데 미국은 이념 성향에 따라 편차가 가장 큰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이른바 좌파 성향의 응답자는 79%가 유엔이 미국 이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답했지만 우파 성향의 응답자는 39%만 그렇다고 답해 40%포인트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대체로 우파 성향보다 좌파 성향의 시민들이 유엔이 자국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답했지만 격차는 10%포인트에서 26%포인트 사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10일부터 8월 3일까지 14개국의 성인 14,276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조사 대상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 독일,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호주, 일본 등 모두 14개 나라입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올해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2명의 한국인이 포함됐습니다. 정은경 한국질병관리본부청장과 봉준호 영화감독이 그 주인공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23일 발표한 2020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한국인 2명이 포함됐습니다. 주인공은 한국질병관리청의 정은경 청장과 영화 기생충으로 올해 미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입니다. 타임지 선정 100인은 선구자, 예술가, 리더 등 총 5개 분야로 나누어져 선정되는데 정 청장을 리더 부문, 그리고 봉 감독은 예술가 분야에서 각각 선정됐습니다. 정 청장이 선정된 리더 부문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020 미 대선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그리고 중국 시진핑 주석과 미국의 신종 코로나 대응을 주도하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타임지에 실린 정 청장 소개글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방역은 세계의 모범이 됐고 정 청장은 방역의 최전방에서 국민과 진솔하게 소통해 K-방역을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알베르 까미의 소설 패스트에 등장하는 패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이라는 문구를 인용하면서 정 청장의 성실성이야말로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와 맞서는 수많은 정은경들에게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연 인류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얘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미 할리우드 영화 배우인 틸다 스윈튼이 소개했습니다. 두 사람은 영화 설국열차와 옥자 등에서 감독과 배우로 호흡을 맞춘 바 있습니다. 스윈트는 봉 감독의 영화에 대해 우스꽝스러우면서도 고도로 숙련돼 있고 자기 주도적일 뿐만 아니라 인정이 많다며 이제 세계가 그의 영화를 따라잡을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봉 감독이 연출을 맡은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 역사상 처음으로 비영어권 영화가 최고상인 작품상을 탄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당시 감독상을 수상한 직후 봉 감독의 발언입니다.
네, 이 트로피를 정말 오스카 측에서 허락한다면 텍사스 전기톱으로 이렇게 다섯 개로 잘라서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한편 올해 타임지 100인 명단에는 정 청장과 파우치 소장 외에도 지난 3월에 미국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첫 환자를 진료했던 뉴욕 간호사 에이미 오설리번과 코로나의 위험성을 최초로 경고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인 의사 리월량 등 코로나 관련 인물들이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타임지는 2004년부터 영향력 있는 100인을 선정했고 올해로 17번째를 맞았습니다. 한국인으로는 2013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선정됐고 2005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2006년과 2011년 가수 비, 2010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연아 선수, 2019년 한국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등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북한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차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차례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인물 아메리카 그리고 최근 타계한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 편을 보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960년 9월 24일 세계 최초의 핵추진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 함이 미국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 조선소에서 진수됩니다. 길이가 342m, 갑판 너비 76m, 전투기와 전폭기 등 80여 대의 항공기 탑재가 가능하고 승조원은 5천여 명으로 1961년 11월 취역한 뒤 2012년 퇴역할 때까지 5대양을 누볐습니다. 전력화한 지 얼마 후인 1962년 10월, 당시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면서 시작된 쿠바 미사일 위기에도 엔터프라이즈 함이 투입됐었습니다. 이렇게 쿠바에 대한 해상 봉쇄 작전을 시작으로 월남전,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 등에 참전했습니다. 한국과도 인연이 있습니다. 1968년 1월 23일 북한 원산압 공해상에서 미군의 정찰함 푸에블로호가 북한 해군에 나포됐을 때 엔터프라이즈 함은 한반도로 긴급 전개됐습니다. 또 이듬해인 1969년 4월 미 해군의 정찰기가 북한 공군의 공격을 받아 격추되면서 승무원 31명 전원이 사망하자 엔터프라이즈 함이 다시 한반도로 출동한 바 있습니다. 1906년 9월 24일 미국 와이오밍주 고원지대에 우뚝 솟아있는 자연석탑이 미국 최초의 국립기념물로 지정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악마의 탑이라고 불리는 높이 260m의 거대한 화성암 기둥을 연방정부가 보호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수천만 년 전 화산 폭발에 의해 생겨진 이 악마의 탑은 백인들이 와이오밍주로 이주하기 전까지 인디언들의 이정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탑의 정상은 약 1,400평 정도 미식 축구장 넓이의 평지로 뱀이나 개미, 다람쥐 등의 생물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인도 부족들의 성지이기도 했던 이 악마의 탑은 1977년 미국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미지와의 조우라는 영화 속에 나오면서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